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새해 첫 새벽 기도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빛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 세대, 즉 자녀들을 향한 훈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은 다음 세대, 즉 자녀들을 훈계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잠언에서 훈계라는 말은 한 30번 이상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되고 훈련되어지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 차례 훈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쯤에서 훈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계가 무엇입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훈계는 자녀의 불순종에 화가 나서 분노를 풀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내 뜻대로 다루기 위한 억압도 아닙니다. 훈계는 사랑이 기본 자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자녀를 살리는 방향으로 삶을 교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녀가 예의 없고 성질 부리고 이기적이고 잘못된 말과 행동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치입니다. 사랑과 방치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훈계하지 않는, 훈계를 피하는 태도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방치는 자녀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자녀의 인생의 길을 망치는 길로 가는 것을 부모가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바른 훈계는 자녀가 인생의 길에서 잘못되고 올바르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영적인 보호입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그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훈계하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채찍으로 때리라는 것은 분노를 풀거나 억압하라는 것이 아니라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스올의 길, 지옥으로 가는 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공부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정서와 성품과 인격은 성장하지 못하도록 옭아매어 놓고 정녕 가르쳐야 할 것은 방치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결과는 아이들이 장성하여 성장하면 그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자기 부모에게 그대로 합니다. 잘못된 훈계한 열매가 부모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제대로 훈계하면 올바르고 복된 열매가 부모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자녀를 훈계한다고 할 때에 훈계의 개념을 정확하게 하고 사랑의 마음을 기본으로 하여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잘 가르쳐서 자녀가 평생 말씀 안에서 선하고 좋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쳤을 때 돌아오는 유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녀가 부모의 올바른 훈계로 인하여 지혜와 정직을 갖추게 되면 그것만큼 부모에게 큰 선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와 정직은 한 사람의 인격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지혜입니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얼마 전에 방송에서 공부를 강요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전교 1등 아들의 사연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공부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걸 참지 못하여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녀에게 공부 스트레스를 심하게 주면서도 우리 아이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녀의 인생이 공부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혜는 분별력을 가지고 선을 선택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또한 유창한 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입술의 정직입니다. 입술의 정직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성취보다 내면의 진실함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내면이 훌륭한 사람을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부모의 기쁨은 자녀의 외형적인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면 좋죠. 잘 되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공을 했는데 성품을 잃어버렸다면, 조건은 갖추었는데 인격을 잃어버렸다면 그거는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훈계하고, 자녀들이 마음의 지혜와 입술의 정직으로 살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17절, 18절은 자녀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시험 중 하나가 바로 악한 자가 형통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할 때도 악한 자들이 불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잘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가만히 두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죄인의 형통, 불의한 자의 성공이 눈에 보일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런 질문이 생길 때에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돈만 벌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응답이 적지 않습니다. 경기 불안, 취업 어려움, 생활비 부담으로 인해서 일의 의미보다는 그저 경제적인 생존이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한 자들의 형통을 보면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나도 저런 불법으로 돈을 벌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러움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싶은 감정입니다. 부러움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그 부러움을 하고 싶은 생각에 내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던 모든 경계가 다 무너집니다. 이에 성경은 부러움을 끊을 수 있는 길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이에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소망은 내가 원하고 바라보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래와 소망이 넘치는 인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훈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은 다음 세대 자녀들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훈계하라는 것, 마음의 지혜와 입술의 정직으로 살도록 가르치라는 것,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망을 갖게 하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모두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새벽 시간에 자녀에 대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섬기고 기도하는 국내 해외 선교지에도 2026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들이 펼쳐지게 하시며 대한민국의 위정자들과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재 권사님, 신송자 권사님, 김영옥 권사님, 김남주 권사님, 엄부영 권사님, 김의비 집사님, 김흥재 집사님, 김형국 집사님, 강윤학 집사님, 권마련 집사님, 이강덕 성도님, 그 외에 치유와 회복을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올해는 치유와 회복과 건강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